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마크 로스코는 말합니다. 나는 색채나 형태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비극, 황홀경, 운명같이 근본적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침대 위의 미술관, 오늘은 추상표현주의의 거장 마크 로스코를 만나봅니다. 침대 위의 미술관 65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의 미술관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의 미술관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의 미술관 코넬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의 미술관 이상호입니다.
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네. 저는 그 위가 계속 안 좋았었는데 어제 내시경을 받고 왔어요.
아, 맞다.
크게 안 좋은 건 아니고 한 의사 선생님이 8주 정도 약을 먹으면 될 것 같다고.
아.
8주라니 좀 적지도 오래 많지도 않은 미묘한 기간이긴 한데. 네. 뭐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아, 그 뭐 때문에 약 드시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서?
위가 계속 한 1년 정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계속 되니까 이게 네.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 내시경 받아봤는데 네.
뭔가 어디에 이상이 있는 거야?
스트레스가 크죠. 스트레스. 사실.
그래,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몸 건강하세요.
네.
오래 사셔야죠.
예. 아, 예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운동도 하시고.
맞아.
그런데 약을 조금 계속 먹어볼까 봐요.
네.
근데 보통 저는 한 5일? 최대로 많이 줘봐요. 일주일까지밖에 안 받아봤는데 8주라니 정말 엄청 긴데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한꺼번에 8주를 처방해주면 너가 일주일 정도 먹고 안 먹을 테니 그냥 매주 오라고 일주일치만 지어주셨어요.
맞아. 나도 예전에 그 약을 한 3달 정도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지어주시면 되는데 계속 일주일마다 매번 가야 되는 거야. 가서 별 얘기도 안 듣는데
그냥 경과를 보는 거죠.
근데 너무 싫었어. 귀찮아서.
맞아요.
네.
근데 정말 그냥 8주치 주면 다 안 먹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코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별일이 없어.
오늘은 상태가 좋아 보이시네요.
네. 예. 요즘에 봄 날씨라서 기분이 덩달아 좋습니다.
근데 꽃놀이한 좀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꽃이 안 피어서 모르겠어요.
아.
저희 그 작업실 근처에 그 불광천이라고 있거든요.
네. 불광천.
불광천. 그 동네에. 그래서 다음에 거기를 놀러 한번 가볼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슬슬 꽃 하나둘씩 피는 것 같아요. 아직 여기까지는 안 올라왔나 보네요. 아직 수원에는 그래도 좀 개나리도 좀 피고 그 벚꽃인데 벚꽃 그러니까 벚꽃은 아니고 벚꽃이랑 비슷한 꽃 있잖아요.
매화.
매화꽃인가? 그게 그건 피었더라고요.
꽃놀이 가셨어요?
아니요, 저는 꽃놀이 간 건 아니고 학교에 꽃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겠다.
밥 먹고 산책을 하면서 둘러보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상우님은 잘 지내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 뭐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개강한 지 좀 지나서 네. 원래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잊고 있었는데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할까요, 로스코?
나라님이 가끔씩 이야기 나라님이 가끔씩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딱 전곡을 찌르는 게 있어요.
맞아.
재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침대 미술관이 항상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술가 입을 덮어주기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네. 주에. 특별한 손님들이 오신대요.
네.
기대해보기로 하고요. 이번 주는 제가 그래서 땜빵으로 색채 특집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마크 로스코를 들고 왔어요. 마크 로스코에 대해서 아시나요?
생면 추상. 엄청 그림 비싸고.
비싼 걸로 유명한 것 같아요.
엄청 비싼 거.
그렇구나.
그냥 비싼 거.
이게... 그 뭐였지? 제가 이거 자료 찾아보면서 마크 로스코가 얼마나 대단한지 막 그런 얘기 막 하는데
네.
뭐 뉴욕 무슨 경매에서 480억에 팔렸대요.
맞아. 그 제일 비싼 건 450억씩 하던데 그린이.
아, 좋겠다.
저는 그 하도 유명한 예술 작품들이 엄청 비싸대 엄청 비싸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둔감해져 있었는데 마크 로스코 그림도 그런 비싼 그림들 중에서도 좀 많이 비싼 그림 중에 속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렇고요. 사실 제가 색채 특집이라고 마크 로스코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마크 로스코는 자기가 어떤 색채 쪽에 특화된 예술가로 불리는 걸 딱히 좋아하진 않았어요. 항상 예술가들은 어떤 명칭을 지어주면 그걸 거부하고 자기가 지은 걸로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크 로스코는 자기는 뭐 근원적인 감정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그냥 관람자의 입장에서는 색채가 도드라져 보이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색채 특집을 좀 가져와 봤고요. 로스코가 1900년대 초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뉴욕에서 미술이 태동하던 그런 시기였죠. 로스코의 그림들을 보면은 되게 단순하면서 추상적인데요. 그런 그림들을 보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감동과 사색의 여지를 주는 작품들이에요. 이렇게 단순함으로 이런 깊이를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인
그렇죠.
작품들이죠. 로스코는 러시아 출신의 사람이고요. 190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서 유태인으로 태어났는데 유태인에 대한 어떤 학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로스코가 굉장히 천재형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이주를 와서 월반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일찍 대학에도 들어갔는데 예일대를 장학생으로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천재네.
진짜 직접 능력이 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유대인들이 보면은 되게 직접으로도 뭔가 특출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신기한 것 같아요.
동양인이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아,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뭐 공부를 해서 대학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일대에 들어가서 철학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그렇지만 대학 시스템에 조금 한계를 느끼고 2년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뉴욕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멋있다.
예일대로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자퇴하고
자퇴하고
그림은 430억이고
450
아무튼 그렇게 뉴욕으로 가서 뉴욕의 아트 스튜던츠 리그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여기가 조금 특이한 학교예요. 학생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의 학교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성적을 어떻게 매기나요?
성적을 매기는 학교가 아닌 거죠.
오, 짱이다.
짱이다.
저 그냥 다큐 같은 거에서 봤는데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 학교를 11살 때부터 20대까지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대학 과정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약간 대안학교의 느낌이 아닐까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보니까 조금 페인팅 쪽에 치우친 학교 같긴 했는데 예술학교로서는 조금 혁신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학교가 아닌가. 뭐 그래서 로스코는 그 학교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대요. 여기가 내 운명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운명적인 학교에 들어간 만큼 작품 활동을 계속 해나가면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갔는데요. 일단 로스코가 젊은 시절에 그린 그림부터 보여드릴게요. 나라님이 그림을 보시고 설명해 주실까요?
네.
언더그라운드 판타지.
길쭉길쭉한 모양의 사람이 서 있고 남자는 검은 옷, 여자는 하얀 옷들을 입고 있어요.
언더그라운드라는 단어가 지하철을 의미하는 단어죠.
아, 네.
뉴욕은 그 약간 음산한 지하철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 지하철 플랫폼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남자가 뭔가 들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아, 남자가 들고 있는 건 신문으로 보이네요. 신문지.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의 사람들이 그때 지하철에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때는 아직 사람의 형상이 그림 속에 보이죠. 대학에서 로스코가 철학을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의 테마도 약간 철학적인 거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철학이랑 또 신화 같은 것들을 그 당시 시대가 뭐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 대공황이 있고 막 약간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인간성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을 느끼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들을 신화에 비유해서 작품을 자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료 찾으면서 옛날에 이 작가가 그렸던 작품들을 봤는데 약간 좀 더 그림들이 마냥 그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철학에서도 뭐 신화에서도 그렇고 그런 비극적인 소재들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런 비극적이고 약간 슬픈
소재들,
슬픈 감정들을 그림에서 많이 그렸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크 로스코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 네.
아 마크 로스코가 실제로 비극이 예술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맞아. 그리고 비극적인 사람만이 뭔가 깊이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예술 이꼬르 비극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예전에 그 예술가의 인생이 굴곡이 있어야 좋은 작품들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언뜻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로스코도 그런 맥락에서 말을 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막 그때 얘기를 했었나? 평탄하게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살짝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평탄한 삶.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과연
어떤 걸까?
예술가는 극한의 상황까지 가봐야지 진짜 좋은 작업을 해낸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어떤 경험
경험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항상 예술가들이 어떤 슬픈 개인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마크 로스코의 그림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들을 보실 텐데요. 나라님이 그림을 보시고 설명하기 매우 어렵지만 한번 해주실까요?
이거는 하얀 바탕에 가운데 자동차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빨간색 점들이 곳곳에 찍혀 있고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네요. 그냥 경계선도 없고 뭔가 명확한 형태도 없고 그냥 물감의 색 그대로를 캔버스에 묻혀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나라님이 자동차라고 하셨지만 로스코는 뭐 자동차를 그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때부터 사물을 되게 특정 지어 그리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색들의 구름들이 캠퍼스 위를 둥둥 떠다니는 느낌으로 그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걸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명도 제목을 지은 게 아니라 뭐 넘버 2, 넘버 3 이런 식으로 작품의 제목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술적인 그런 것을 그리기보다는 로스코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기본적인 가치, 인간의 감정 이런 거를 실험해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치라고 하면 아마도 그 구체적인 사람의 모습이 보이던 시기에도 말했던 어떤 인간성이나 사람의 감정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이 시대 때는 조금 느끼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이후의 시기로 넘어가면 로스코의 그림들이 황금기를 맞으면서 되게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작품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작품들을 또 보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로님 무슨 깊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무슨 깊이?
캔버스 아랫부분이 뭐 밤하늘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색깔로 그려져 있네요. 이게 화면을 이렇게 반으로 나눴어요. 한 5분의 2, 5분의 3 이렇게 해서 위쪽은 푸른빛이 도는 보라색으로 채워져 있고 아래쪽에는 회색 위에 주황색 위에 갈색 진한 고동색을 덧칠한 색깔이 채워져 있어요.
캠퍼스가 가로로 세 개에 의해 분할되어 있죠.
네네.
저희가 지금 아이패드로 보고 있는데요. 조그만 작품으로 봐서 잘 모르겠지만 실제 작품의 크기는 한 뭐 2m, 3m 이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캠퍼스 앞에 딱 갔을 때 색들이 나를 이렇게 덮치는 듯한 압도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작품들 앞에서 사람들이 사색이나 어떤 감정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색깔들로 어떤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은 아,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리 테스트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뭐 미술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의 성향을 테스트하는 거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화면으로 보시면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실제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큰 그림이기 때문에 딱 앞에 섰을 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그 색에 들어가가지고 책으로부터 치유나 위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로스코는 실제로 예술은 치유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으니까요.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아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러셨어요?
까먹을 뻔했어.
예술전당에서 열었습니다. 많이 구경하세요.
네.
예전에 뭐 리움에서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 그때 저 리움 갔었는데 봤어요. 그림. 근데 그쵸? 거기 있는 거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림 사이즈가.
이게 점점 커지는 건가요?
뭐 그냥 큰 것도 있고 작은 작품들도 있긴 한데 작은 작품들보다 큰 작품이 좀 더 약간 더 이게
감동적인
게 좀 더 있긴 한 것 같아요.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큰 게.
캔버스의 크기도 황금기로 갈수록 점점 더 커졌대요.
저 학교 다닐 때 그 회화과 수업 들었을 때 그 캔버스 작업하면은 선생님들이 무조건 100호 이상 그리라고 했었어요.
100호 이상?
그림을 무조건 커야 된다고.
크기에서부터 네. 압도감을 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100호가 그 100호에서 120호 정도 그렸었거든요. 그 그림들을 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지금 제 본가 방 안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둘 데가 어느 정도예요?
120호면은 약간 가로가 긴데요. 어떻게 얘기할까?
방 한 면 정도 돼요?
방 한 면에 좀 될 것 같긴 하네요.
책장만한
높이가 어느 정도예요?
책장만 알겠다.
정말로 책장. 그래서 키만 하네.
그래서 엄청 힘듭니다. 가지고 다니기. 네.
이거를 본가에 보내는 것도 엄청 힘들었겠네요.
아, 학교 때 한 거라서 그냥 제 방에 다 갖다 놨어요.
네. 아무튼 로스코는 그래서 색만으로 가득 차 있는 캔버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 뉴욕 안에서도 꽤 유명해졌대요. 그 패기 구겐하임의 후원을 받고 점점 아티스트로 성장을 한 거죠. 근데 로스코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나서 뉴욕에 있는 어떤 펜시안 레스토랑의 벽화 의뢰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비싸고 막 그런 레스토랑인 거죠.
아.
그 작품에 붙은 제목이 시그램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이 로스코가 레스토랑을 살펴보려고 갔을 거잖아요. 뭐 미팅 같은 걸 하려고. 거기 가니까 얼마나 돈의 세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거기 정말 그 펜시안만큼 그 레스토랑이 허영심에 넘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마크 로스코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런 데 걸려고 그림을 그리나?
약간 그런 곳은 부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이런 곳에 무슨 약간 인테리어 용품처럼 내 그림이 걸리는 건가?
그런 생각 많이 들 것 같아요.
로스코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지적인 사람인데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의문이 가족이랑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 있는 산마르코 수도원을 방문하고 거기 산마르코 수도원의 벽화들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그 벽화들을 보고 그 그림들이 수도원에서 갖는 의미랑 내 작품이 그런 비싼 레스토랑에서 갖는 의미가 너무나도 다르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작품은 그런 뉴욕의 최고급 식당과 매치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엄청난 금액의 계약금을 돌려주고 작품을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거절했던 작품들은 현재는 세계 각지의 미술관에 다 흩어져서 미술관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싼 값에 음식점에 걸리는 걸 거부했던 사람 작업이 네. 400 몇억에 팔려 그런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모르겠어. 작가 자신은 그걸 바라고 있을까? 라는 생각?
어떤 개인 소장자가 소장을 해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소장한 사람이 미술관에 걸거나 하는 거랑 그냥 레스토랑에 돈 많은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는 곳에 장식적으로 걸려 있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긴 해요. 마크로스코가 작품하는 거를 스토리로 하는 레드라는 제목의 연극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로스코가 이 작품들이 식당에 걸리게 되면 나를 용서할까? 이렇게 의문을 품기도 하고 그런 식당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 그림을 보기나 할지 그냥 비싼 레스토랑에 걸린 비싼 그림만이 되는 건 아닌지 굉장히 고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기의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용서하지 않는 거죠. 로스코는 이렇게 전성기를 맞고요. 로스코가 죽기 전에 정말 최고의 작품들을 남겨요. 마치 해가 떨어지기 전에
뭐지?
노을처럼 작품들이 정말 마지막 을지를 불태우는 작품들을 선보이는데요. 나라님이 여기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이번에는 완전 캔버스 전체가 가득 차 있어요. 붉은색으로. 아까 방금 전에 본 그림처럼 한 5분의 3 지점에 하얀색으로 살짝 마치 정말 석양의 그 평선처럼 살짝 나누어지는 건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한 가지 색으로 가득 차 있네요. 이제 색깔이 빨간색이 정말 따뜻한 느낌이에요. 밝고
이전까지의 작품들은 약간 색이 가로로 면을 분할하고 있어서 색 조합에 따라서 조금 밝은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두운 톤이면 좀 어두운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말년에 그린 작품들이 조금씩 어두워지다가 갑자기 정말 마지막 불꽃을 피우기라도 하듯이 시뻘겋게 변하거든요. 여기서 로스코의 마지막 어떤 삶에 대한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어요.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는 작품 같기도 한데 우리가 노을을 바라볼 때 사람이 멍하게 그걸 보게 되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죠.
마크로스코의 작품을 보는 것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뭐가 굉장히 특별한 장면은 아니지만 그 색깔만으로 나한테 주는 엄청난 감동 같은 것?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나 저는 이 작품이 황혼의 빛처럼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보면 이 그림이 또 핏빛 같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로스코가 이 작품을 그리고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자살했구나.
가수 조영남 아시죠?
네.
그분이 또 이 로스코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스코가 예술에 대해 풀리지 않는 숙제와 자기의 목숨을 맞바꿨다고 하더라고요.
풀리지 않는 숙제. 그 숙제라는 게 뭐죠?
모르겠어요. 뭘까요? 숙제. 종종 되게 굉장한 예술가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그냥 그 자기 작품의 스토리를 더 딥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스토리?
그냥 그 의미를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 의미가 더 생기는 거죠. 작품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자살하는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게 푹 빠져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저 되게 궁금하네요. 잠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전에 뭐 제가 아는 분이랑 얘기했는데 이렇게 작가들은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 이렇게 몰아가야지 그 안에서 막 뭔가 찾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마크 로스코도 자기를 그렇게 극적인 상황으로 계속 끌고 나가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작업할 수 있던 시약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가는 꼭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극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얻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를 극적으로?
네.
그냥 들었던 얘기긴 한데 마크로스코가 말년에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걸 앓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런 대단한 예술가가 당시에 인정도 받았고 가족도 있고 이런데 예술가가 이미 자기의 예술은 황금기를 맞았고 그 황금기에 대한 불안기도 있었고 그렇다면 또 어떤 그 이상의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 모르겠다. 나는 못하겠다. 뭐 이런 감정이지 않을까? 하고 그냥 상상만 하는 거죠.
그렇구나. 완전. 아무튼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예술가들의 죽음이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자살이 항상 조금 미화되는 것 같아요. 어떤 아티스트였는지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얼마 전에. 근데 어떤 젊은 나이에 죽은 예술가가 있고 그 예술가의 어린 딸이 지금 20대인데 그 예술가의 딸에게 어떤 그 팬이 트윗을 한 거예요. 너희 아빠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은 게 정말 너무 약간 신화 같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트윗에 대해서 딸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화시키지 말라고, 나는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한 거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최고의 예술이니까 뭐 살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럴 하더라고. 수도 있겠네요.
전 사는 게 최고의 예술인 것 같아요.
살아야지 뭔가 작업도 하고 하니까.
네. 그리고 저는 그 음식점 계약도 했어야 해야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아니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아, 전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자기가 물론 자기가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것들이 인간 되게 슬퍼하는 고뇌에 찬 인간, 현대 도시의 도시화와에 억눌려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알림, 목적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좀 사회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사회환원적인
사회환원적인 그런 재단을 만든다든지 장학금을 준다든지 약간 그런 활동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돈을 다 뜯어내가지고 사회환원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계산적인 마인드가 없었나 봐요. 너무 예술가적인 그게 해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약간 그런 사람이라서
약간 그런 사업가적인 그런 건 없었나 봐요.
뭐 그렇죠. 뭐 앤디 워홀이라면 좋다고 했겠죠.
이렇게 자료 찾으면서 본 건데 그때 당시에 뭐 앤디 워홀이 같은 작품들 미국 대표 작가 중에 제슨 폴락이랑 앤디 워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전에는 뭐 그 유럽권에서는 피카소라든지 그런 사람 마티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쵸.
근데 미국이 그렇게 주류 미술이 부흥기로 맞기 전에는 앤디 워홀 같은 사람들은 약간 작품이 팝아트라고 하면 되게 가볍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약간 팝아트 같은 게 되게 뜨니까 마크 로스코 같은 작품들은 좀 더 깊이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작품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인식이 있었대요. 미국이라고 하면은 약간 가벼운 대중문화라든지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 그런
편승한
작품. 그런 가벼운 작품? 그냥 재밌는 작품? 이런 것뿐이라 생각했었는데 마크 로스코는 그 작품 자체로서 되게 깊이가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몇 없는 깊이 있는 회화 작품들.
그렇죠. 미국에서도 이런 예술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구나. 아무튼 네. 마크 로스코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뒤를 이어서 코넬님이 마크 로스코의 작품이 걸려있는 로스코 채플이라는 곳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채플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인데요.
네.
그 항상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의 설계자나 안에 작품을 놓는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었죠.
그렇죠.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미켈란젤로가 그린 것처럼.
근데
마크 로스코가 작품을 놓은 교회를 보면서 현대 예술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품을 교회에 매치시키는지 살펴볼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로스코 채플이라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네.
로스코 채플은 위치가 어디냐면은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 아까 전에 지니 언니가 얘기한 대로 마크 로스코가 그 레스토랑에 그림을 거는 거 그런 거 되게 거절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전에도 작품이 되게 비싼 가격으로 팔리면서 되게 고급 건물들, 고급 아파트에 그림이 계속 걸렸었어요. 근데 본인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감정? 그러니까 자기 작품이 그렇게 비싼 공간에 걸리는 거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온전히 나만의 작품들을 공공적인 장소에 나만의 공간으로, 나만으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레스토랑에 걸리는 그림도 그렇게 엄청난 가격을 제안을 받았음에서 불구하고 거절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레스토랑에 작품 걸리는 걸 제안을 거절하고 그 독일에서 그때 당시 카셀 아트 페어라고 있는데 그래서 독일에서 그게 열렸었대요. 그래서 그를 초청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어떤 큐레이터가 왔었다고 해요. 그때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아, 쓸데없는 말과 행동, 소비가 넘치는 시대, 어떤 게 이 세상에 좋을까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이러한 삶에 내몰린 사람들은 어딘가에 자신이 뿌리 내릴만한 조용한 곳을 필사적으로 찾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과 그곳을 찾게 해달라고 빌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독일 큐레이터한테 예전에 독일이 유태인들 학살하는 거 속죄의 대가로 그런 공간? 종교적인 공간 같은 거 성당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했고 거기 들어갈 그림은 내가 그리겠다. 대가 없이 그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바람을 독일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죠. 어, 근데 네.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있었더라고요. 끊임없이 자기 작품이 걸리는 그런 자기만의 공간에 대해서 가지고 싶어 했던 욕구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나서 한 10년이 지났어요. 로스코가 술이랑 담배를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거의 아침에 일어나서 10시부터 술을 마시고 작업할 때는 진짜 맨날 주유담배만 피우고 그다음에 건강도 되게 안 좋고 결혼을 두 번인가 했었나? 그때 당시에 한 번도 이혼하고 그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심적으로도 힘들고 건강적으로도 되게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때 예술 후원자 중에 텍사스 석유 부자 부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존 도미니크드 메닐 부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1965년 텍사스 휴스턴에 지어질 예배당을 만들 거라고 여기 들어가는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예전에 마크 로스코가 레스토랑 작품 제안 받은 거절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 테니까 채플을 만들 테니까 너가 거기 들어가는 그림들을 너가 그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공간 구성이나 이런 거 너가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해준 거예요.
마크 로스코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공간을 제안을 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던 거예요. 여기는 한 14점의 작품이 걸렸는데요. 어, 일단은 그 채플 내 사진을 보시고 지나가겠습니다.
십각형 모양의 지붕이 있고 바닥에는 제단이나 예배하는 해설자의 자리가 없어요. 그 정사각형의 한 면당 하나의 의자가 놓여있고 벽면에는 작품들이 걸려있는데 커다란 작품들 안에는 모두 빈틈없이 검정색으로 채워져 있어요. 약간 김 같기도 하고
미역 같기도 하고
미역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굉장히 검정색이 종교에서 경건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색깔이잖아요. 수도복이나 수도복? 제복? 이 그런 게 다 검정색이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느낌이 나면서도 심플하고 종교의 권위적인 느낌은 전혀 없는 뭔가 세련된 느낌의 현대적인 교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원래 이곳은 모든 종파를 초월하는 경배와 회개의 장소라고 해요. 처음에는 로마 가톨릭 종파를 위해서 채플이 기획을 되었는데 뭐 제단이나 십자가 같은 거 설치하지 않고 그냥 모든 종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고 참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감정적으로 뭔가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공간으로 만든 곳이 이곳이고요. 그리고 이 메닐 부부가요.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런 형상 같은 게 필요 없이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화합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서 뭐 여기 이 건물 앞에 가면은 입구에다가 여러 종교의 경전들 있잖아요. 뭐 불교에 불경이 있겠고 성경에는 성경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입구에 놓고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종교들이 결국은 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카테고리는 사람이 나눈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종교에 따라 어떤 형상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어떤 형상이 있다고 보기가 힘든 거죠. 종교라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세 가지 목표를 지향한다고 하는데요. 영성, 예술, 인권인데 그 앞마당에 있는 조각상은 인권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작품들을 보면은 이게 새까만 모습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저렇게 새까만 작품들은 아니고 약간 색감에 살짝 깊이가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이게 총 14점이 걸렸는데요. 이 작품이 걸려진 장소에 대해서 로스코가 전부 다 기획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한 게 공간 안에 천장에 보면은 예전에 우리 판테온 신전처럼 동그랗게 해가지고 빛이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거든요.
네.
근데 로스코는 그 빛이 들어오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작품을 해서 저 작품들이 그 자연광에 따라 이게 색감 같은 게 조금씩 달라 보이고 신비로운 그런 느낌이 들게 하려고 작품을 했었는데 로스코가 자기가 사는 곳과 여기에 빛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 특징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맨하탄에 있는 작업실을 그냥 이 공간이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빛까지는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근데 정작 이거를 실제로 이 건물이 만들어진 곳에 작품을 거니까 빛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작품이 제대로 안 보이겠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로스코는 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1년 전에 자살을 했던 상태였고 결국에는 이걸 다 완성된 걸 못 보고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년의 작품이었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거의 말년 작품이었죠. 죽음까지 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대안책으로 채광창에 거기에 차등막 같은 거 하얀 천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빛이 이렇게 통하게 하려고 했다가 빛이 너무 그래도 너무 세니까 이거를 그냥 차단막
천으로 가렸던
그냥 빛이 완전 차단이 되게 아주 소량의 빛만 들어오게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이 공간을 만들어지는 거 못 보고 자살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은 뭐 여러 가지 종파 사람들이 와서 뭐 기도를 하기도 하고 경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교회가 특이한 게 교회라는 곳이 뭐 네. 특정한 요일에 모여서 지도자의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고 이런 장소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여기서 퍼포먼스 같은 걸 하면서 다 같이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그렇죠?
하는 되게 특이한 형태의 교회더라고요.
공간이더라고요. 이제 작품들을 보면서 이 로스코 자체가 작품 자체에서 치유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명상에 명상을 한다거나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퍼포먼스도 그래서 요가 같은
네.
명상에 잠길 수 있는
네, 네.
종류의
네.
아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공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 되게 저는 이 학교에서 현대미술 공부할 때 이 로스코 그림을 보고 멘붕에 빠졌었거든요.
왜죠?
아니 그때는 작품 자체를 이해를 못했었으니까 이게 왜 이 교재에 실릴 만큼의 작품이 정말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뭐 공부하면서 뭐 그런 전에 작품들도 보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 작품 자체도 좋긴 하지만은 그런 생면을 해서 추상을 했다는 거는 또 최초의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었던 사람이 였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디자인을 할 때도 심플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요소가 많으면 잘 티가 안 나는데 심플하면 요소 하나하나의 크기와 위치와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런 게 있죠.
엄청 어려워요. 진짜. 그 피카소 그림 같이 이렇게 날려 그리는 그림도 엄청나게 정말 어려운 건데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색채 특집 1부를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예술가 2부 덮어주기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색채 특집 2부로 돌아오도록
2부도 하겠습니다. 있네요. 그럼 네. 다른 작가분의 이야기를 듣는 건가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오늘 지니님이 소개해주신 마크 로스코의 이야기를 잘 들어봤고요. 네. 네, 다음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리뷰를 오늘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없지만
팟빵에 있는 것부터 읽어드릴 텐데요. 저희가 언제쯤부터 정확하게 안 했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7월 20일 리뷰부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작년 7월 20일인데요. 김나무님이 잘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박식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8월 25일 날 주마나이님이 너무 유익하고 재미있어요. 딱딱하고 너무 전문가스러운 방송은 귀에 별로 와닿지 않는데 사투리 쓰면서 재미있게 수다식으로 풀어져서 이해도 쉽고 예시도 많이 들어줘서 재미나요. 작가들 사생활도 조금씩 알려주시면 그림에 대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특히 현대 작가들요. 바쁘신가요? 방송 좀 더 자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은 뉴욕 가신다고 한 것 같은데 관련 내용도 들으면 좋겠어요. 저도 10월에 가거든요. 방송 너무 좋아요. 단 너무 크게 웃지 않으면 않으시면 이어폰으로 듣는 제기가 조금 편할 듯해요. 감사하고 방송 기대할게요. 그리고 따로 블로그가 있나요? 듣기만 해도 좋지만 그림 봐도 도움될 듯 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블로그 blog.naver.com/abcart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네.
그 다음부터 코넬님이 좀 소개해 주실까요?
페북이나 트위터 없는 사람도 의견 남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남 아트센터 미술과 패션 전도 좋은데 의견 감사합니다. 리뷰 적어주신 거 늦게 봤네요. 하고 제가 남겨드렸었는데요. 그때 뭐 이거 저희가 제대로 반영 못해가지고 죄송하고요. 좀 더 빠르게 전달하고 싶다면 저희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lbcart@naver.com이니까 이쪽으로 바로 메일 보내주셔도 제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청사항 같은 거 있으면 이쪽 메일로 부탁드릴게요.
네.
최고다 진짜 감동이에요 라고 꾸준함의 힘이 적어주셨고요. 그다음에
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르네님이 저분 작가들의 진솔한 자기 예술 세계 설명 들으니 그들의 표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마운 빵입니다. 라고 르네님이 또 작성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이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전에 저희가 그 블로그 생기면서 카페에다가 글을 썼었거든요. 그때 뭐 댓글 남겨준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이게 그런 거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 카페 뭐 침대 위 미술관 공식 블로그가 생겼습니다 라고 글을 썼었는데 뭐 루찌님이 우왕 해주셨고요. 이다나님이 커버 좋네요. 커버는 벗기라고 미술관을 파헤쳐 주세요 라고 앙님도 남겨주셨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블루라는 님이 자주자주 놀러갈게요 라고 또 작성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님이 커버가 매우 세련됐네요. 한동안 잊고 있다가 다시 잘 듣고 있습니다. 친미 화이팅이라고.
내가 쓴 글인데도 다 댓글을 못 봤다.
아 그래요?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색마상님이 축하합니다. 팟빵을 통해 알게 되었고 구독 신청을 했지만은 오늘에서야 피카소와 마티스에 대해 듣게 됐습니다. 연년생 두 딸들 모두 미대 지망생이라서 평소 미술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나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청취를 해보니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라고 작성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신가 봐요. 네,
그래서 되게 막 책임감이
그러네.
막 그래서 막 저희가 이렇게 댓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에 또 글이 또 있었어요.
제가 그런가요?
그 저희 블로그에 그 방명록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베아님이 베아트릭스님이 저희 리뷰를 적어주신 게 있었거든요.
베아트릭스님이 올려주셨어요. 피카소와 마티스 에피소드를 듣다가 그림 검색을 했는데 친미 블로그가 또 아하하하하 너무 잘 듣고 있어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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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네. 모두들 주말에 고생이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네. 평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네.
아, 그리고 더 읽을 거 있나? 그 다음에 저희 막 블로그에다가 댓글 적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47화 애니메이션 대표주자 지브리 입체 조형전 하면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댓글이 어떤 게 달렸냐면은 사무엘 님이 또 여기 또 계시네요. 사진 보려고 카페 갔다가 못 찾고 잠시 당황했는데 여기에 계셨군요. 러버덕 보고 지하철에서 빵 터졌네요. 러버덕 돌아가시기 전에 보러 갑니다. 라고 작성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48화를 기다리는 어느 새팬입니다. 라고 달팽이 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거 러버덕 할 때 찍어서 진짜 왔었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막 얘기하고 나서 왔어.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화라 홍나영 작가님이 나오셨을 때 댓글이 있었는데요. 코조님이 재밌어요. 방송 잘 듣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셨고요.
리뷰를 다 읽었고요. 네.
저희 예전에 저희 방송 애청자였던 무명님이 요새 잘 보이지 않네요. 네. 무명이 연애하시더니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듣고 있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뭐 다른 저희 그래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진짜 다 찾아보거든요. 리뷰가 몇 개 있나. 그래서 막 제가 그 네이버에 치면은 침대의 미술관이라고 치면은 저희 본인 블로그에다가 침대의 미술관
제가 뉴욕 다녀온 이야기를 본인 블로그에 적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저희 검색하면 다 보니까요. 많이 써주세요. 네.
다른 곳에 적어주셔도 저희가 찾아가서 볼게요. 네.
저희는 끝까지 가요. 끝까지 찾아내니까 네, 많이 블로그에도 많이 와주시고 리뷰도 남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럼 오늘 이쯤에서 할까요?
네. 저희 침대의 미술관 공식 블로그는 blog.naver.com/lbcart 이고요. 트위터는 lbcart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죠.
lbc_art로 검색하시면 나오죠.
lbc_art. 많은 방문 또 댓글 주시면 저희 또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침대 위의 미술관 65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